나눠 골라주는 남자 만골남 MC. 안녕하세요. 만화 골라주는 남자 만화 칼럼니스트 서천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장염 때문에 고생했다고 했는데요, 아직도 다 낫질 않아서 애를 먹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9월 말로 가면서 나날이 가을로 접어들고 있어서 기분이 좋습니다. 이번 여름 정말 괴로웠어요. 어떤 분들은 이번 여름 별로 안 더웠다고 그러시던데 전 습도가 높아서 너무 힘들었고요. 이건 숫제 아열대 아니냐라고 하는 심정이 들 지경이었거든요. 근데 습도가 낮아지고 화창한 하늘이 찾아오니까 이제야 좀 살만합니다. 가을이 얼마나 버텨줄지는 모르겠지만 당분간 이 계절을 즐기고 싶습니다. 건강만 다시 돌아오면 좋겠는데요. 이젠 쉽게 회복되는 나이가 아니게 된 것인지 다시 한번... 한번 탈나면 꽤 오래갑니다. 장염이 2주차라니 이게 무슨 소리예요. 위생반 내가 장염이라니 하면서 말이에요. 여하간 장염 조심하십시오 여러분. 아우 이번 진짜 오래갑니다. 자, 일전에 지나가듯이 말씀드렸던 사안 가운데에서 일간 팟캐스트 순위를 집계하는 프로그램을 짰다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요. 만화와 웹툰과 관련한 그 팟캐스트들의 순위를 매일매일 집계를 해서 제가 운영하는 만화인을 통해서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 만골남 MC는요, 초반 3주에 걸쳐서 전체 700위에서 900위대를 오가고 있습니다. 전체 6,400여 개 중에서요, 700위에서 900위 정도로 오가고 있는데요. 만학적 순위에서는 10위권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아유, 분발해야겠네요. 어쨌든 초반이니까 라고도 할 수 있지만 초반 러쉬를 일으켜야 앞으로가 밝을 테니까요. 여러분도 많이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팟빵에서 만고의 남 MC를 보시면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별점도 주시고 댓글도 남겨주세요. 방송에 관한 피드백도 남겨주시면 감사히 잘 받겠습니다. 뭐 이러니저러니 해도 좀 더 재미난 만화 이야기를 해야겠죠. 방송에 관한 이야기를 하니까 생각났는데 얼마 전 페이스북에서 이런 피드백이 돌아왔어요. 팟캐스트 목소리에 깜짝 놀랐습니다 라고요. 왜 그러신가 했더니 제 목소리가 좀 느끼하다 느끼하셨나 보더라고요. 아이 녹을 뻔했습니다 하시던데요. 그리고 12분 동안 적응했습니다 라고 하는 말씀도 하셨는데 그 숫자가 몹시 현실적이더라고요. 10분도 아니고. 네, 그래서 아오 목소리가 그리 느끼하단 말인가 하면서 아내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옆에서 그럽니다. 아 몰랐어요? 예, 느끼한 목소리로 저는 만화 골라주는 남자 만고의 남 MC 4회 진행하겠습니다. 전하는 말씀 들으시고 지난주 베스트셀러 코너 들으시겠습니다. 만화 골라주는 남자 만고의 남 MC는 만화 비평 전문 웹진 크리티겜에서 제작합니다. CRITICM.com 크리틱M. 지난주 베스트셀러 자, 지난주 만화 베스트셀러 차트 시간입니다. 8월 넷째 주에 제일 잘 팔린 만화책들 순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번 말씀드립니다만 이 차트는요, 예스24, 반데앤루니스, 인터파크, 알라딘의 그 베스트셀러, 50위권 베스트셀러 만화 순위를, 만화 베스트셀러 차트 순위를 토대로 해서 집계된 종합순위입니다. 네. 10위는 원피스 77권, 9위는 오늘부터 신인형님 21권, 8위는 나침의 우인장 19권, 공동 6위는 명탐정 코난 86권과 지난 3회차 소개작이었죠. 새벽의 연화 17권, 그리고 5위는 다시 10위권에 진입해들어온 밤을 걷는 선비 12권, 4위는 다음 웹툰이죠. 12야 1권, 그리고 공동 1위가 12야 2권, 그리고 원피스... 열혈강호 67권, 원피스 78권입니다. 원피스 77권과 78권이 1위와 10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8월 셋째 주 공동 1위를 차지했던 열혈강호 67권이 여전히 공동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웹툰 완결작인 무류 작가의 12야는 책이 나오자마자 공동 1위와 4위를 차지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밤을 걷는 선비는 7월 말에 11권이 등장한 다음에 차트에서 물러났었는데요. 신간이 12권이 나온 다음에 다시 10위권에 올라왔습니다. 5위였고요. 드라마판이 시청률 6.5%로 드라마 전체 순위 중에서는 10위권을 여전히 유지 중입니다. 이제 4회 정도 남았는데 어찌되려나 싶네요. 근데 정작 저는 이 작품 소식을 들으면서 같은 영정조식의 중요 사건이라고 할수 있는 사도세자 이야기가 또 영화로 나온다는 것에 눈길이 가더군요. 역시 파도파도 수재가 샘솟는 영정조 시대입니다. 근데 그 영화 쪽 같은 경우는 이준익 감독 작품이더라고요. 왕의 남자 하고 만화 쪽에서는 또 구름을 벗어난 날처럼을 원작으로 해서 만들었던 그 영화판 감독이죠. 어찌 달려나 모르겠습니다. 좀 다른 얘기였어요. 자, 새벽에 일어나는 17권이 6위에 올랐는데 미청년이 굉장히 애잔한 눈빛으로 이쪽을 바라보는 그 표지가 있어요. 그 표지가 여성 독자들의 심장을 저격할 만합니다. 내용 중에도 소년의 애절한 눈물이 나오기도 하니까 미소년하고 미청년 좋아하시는 분들은 꼭 한번 보시길 권하고요. 엄격결에 신사의 토지신 노릇을 하게 된 소녀와 여우요괴의 러브 코미디를 다룬 오늘부터 신령님이 오랜만에 10위권에 진입해서 9위입니다. 적당히 가볍고 예쁜 소녀 만화를 보시려면 이 작품도 나쁘진 않습니다. 라곤 하지만 전 역시 새벽의 연하가 좋네요. 지난 3회차에 소개한 작품이니까 여러분도 한번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 이 작품도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소녀 만화로 그려낸 걸출은 왕국 정치 드라마. 한번 즐겨보시길 권합니다. 8월 4주차 6위입니다. 지금까지 지난주 베스트셀러 차트였습니다. 만고의 남의 선택. 이번 주 만고의 남의 선택 시간에 소개할 작품은요, 한국, 서구, 일본 만화를 돌아서 다시 한국 만화입니다. 어떤 작품을 골라봤냐면, 한송이 작가님의 보통 연애 다들 하고 계십니까? 입니다. 근데 이 작품 부제가 뭐냐면요, 오덕후 이야기입니다. 오덕후. 네, 오덕후 이야기. 보통 연애 다들 하고 계십니까? 제목이 말해주고 있죠. 이 작품은요, 말 그대로 오타쿠 커플의 연애 이야기입니다. 좀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연애 성사기쯤 되겠네요. 네, 이 작품의 주인공은 강연수라고 하는 20대 후반 여성입니다. 평범한 편집 디자이너. 하지만 쉬는 날에는 드라마 관람에 좋아하는 대상을 주제로 아마추어 만화 회지, 다시 말해서 동인지를 직접 그려서 동인지 판매 행사장에 나가 팔기도 합니다. BL, 그러니까 보이즈러브죠. 보이즈러브를 좋아하고 회사 남자 동료들 망상 속에서 BL 커플링을 하기도 하죠. 네, 왜 첫사랑, 두 번째 사랑, 세 번째 사랑까지 모두 2D 캐릭터들입니다. 세상은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동인녀 또는 부녀자라고 부릅니다. 여자 오덕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자 오타쿠. 오덕하면 보통 남자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이렇게 오덕의 범주가 넓어요, 생각보다. 즐기는 대상이 적잖게 좀 다를 뿐이죠. 부녀자의 부는 여기서 말하는 부녀자의 부는 썩을 부자를 쓰는데요. 말하자면 뇌가 썩은 여자라고 하는 자조를 섞은 표현입니다. 후조시라고 하고요. 참고로 BL 좋아하는 남자는 많이 드물긴 한데 부남자라고 해서 후단시라고 하죠, 일본어로. 천연으로 BL을 즐기는 사람은 우리식으로 따지자면 산삼이라 부르고요. 천연은 아닌데 거부감을 크게 보이질 않고 즐기는 사람은, 즐길 줄 아는 사람은 장뇌삼 정도로 부릅니다. 어쨌든 이 작품의 주인공은 그 가운데서 동인녀, 부녀자라고 부르기에 전혀 어색하지 않은 인물입니다. 하지만 회사에서는 아주 철저하게 일코 중입니다. 일코, 일반인 코스프레죠. 사회인으로서는 건실하게 생활 중인 겁니다. 실력 있고 나름대로 워킹우먼입니다. 엄마한테 만화나 좋아하니까 연애 못한다고 뭐 등짝 스매싱 맞고요. 연애 못하는 자식다운 구박을 감내해가면서 살고 있긴 한데 좋아하는 대상이나 끌리는 인물 구도 앞에서는 삼지안을 발동시키면서, 예, 그러니까 서드 아이죠. 눈 사이에 또 다른 눈을 딱 발동시키면서 두근대는 가슴을 주지 못하니까 현실 남자가 눈에 그다지 들어오질 않습니다. 철저하게 일반인 코스프레를 하면서 회사 생활도 잘 해나가는 와중에 자기 좋아하는 것에도 충실한 여자. 그런 현수로서는 누군가를 위해서 나 자신을 바꾼다라고 하는 건 이해 범주 바깥의 일입니다. 휴일에 자기 시간도 부족한 마당이죠. 현수는 자기 이상 누군가를 좋아할 자신도 없고 자기 자신이 제일 중요하다는 입장인 그런 여자입니다. 만화와 애니메이션과 친구만 있으면 그만이었는데 점차 친구들은 짝 찾아서 떠나가고 덩그러니 솔로 동인녀로 남은 자기를 보면서 나는 남들 다 아는 보통 연애는 못할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현수에게 연애 이벤트가 느닷없이 찾아옵니다. 회사 회식에서요 잠시 물러나왔다가 마주쳤던 총무팀의 안경남, 네, 오덕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하고 대화를 나누다가 사보에 실린 사진 이야기에 부끄러워하면서 그거 잊어달라라고 하는데 그 덕민이 왜요 귀엽던데요 라고 하니까 현수는 그 와중에 머릿속에서 시뮬레이션 게임을 굴리기 시작합니다. 아, 그야말로 호감도 발생 이벤트가 멋대로 머릿속에서 삐삐 굴러가기 시작하는데요. 망상 속에서 여자친구가 걱정하겠다. 그런 거 없다. 인기 많을 것 같은데 왜 없나? 글쎄요, 저는 잘? 뭐 이런 식의 대화창이 지나가다가 그만 진짜로 얘 머릿속에서가 아니라 입 밖에다가 다음 선택지의 대사를 내뱉고 맙니다. 그럼 저랑 연애할래요? 술김이었다고도 할 수도 있겠지만 뭐 내뱉어놓은 걸 주워담진 못하는데 이 남자는 얼마 후에 그것이 술 취해서 잊어먹은 말이 아님을 확인한 다음에 그러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현수 인생 최초이자 거의 느닷없이 연애가 시작이 됐는데 어색하고 마음 없는 일상과 주말 데이트가 한동안 지나가고 나서 덕민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중에 회사에서 마주치더라도 인사는 하고 다닙시다. 완 세상에. 예. 그렇게 연애가 싱거우리만치 간단하게 끝났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차인 거죠. 하지만 현수는 정말 마음에 크게 두지 않은 사이였기 때문에 상처도 없는 나날을 보내게 되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에 동인지 판매 행사인 코믹 팩토리 거기에 자기 책을 들고 자기가 만들었던 동인지를 들고 친구인 시은이하고 같이 참석을 했다가 얼결에 시은이네 코스튬 플레이팀에 생긴 결혼을 메우기 위해서 대타로 코스프레를 하고 맙니다. 근데 그 모습을 하필이면 가장 들키지 말아야 할 인물인 오덕민에게 들키고 맙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요. 오덕민이 그 행사 자리에 와 있었다는 사실 그 자체보다도 그의 정체였죠. 그의 정체는 바로 나라님도 구제 못한다고 하는 건덕후. 예, 바로 기동전사 건담 오타쿠였던 겁니다. 일반인 코스프레인 채로 일반인과 연애를 하다 차인 것도 아니고 덕후에게 차였다. 이 자체가 스스로가 오덕인 현수에게는 꽤나 충격인 사건인데요. 그 때문에 이래저래 악담을 쏟아부으면서 아는 척하지 말자고까지 얘기가 나옵니다. 하지만 어째서인지 그 이후에 서점을 비롯해서 자기 동선하고 덕민의 동선이 자주 겹치는 일들을 겪으면서 연애할 때보다도 어쨌든 연애를 하긴 했었으니까 그 연애할 때보다도 더 많이 마주치고 더 많이 대화를 나누는 그런 상황을 맞이합니다. 덕민은요 자신이 오덕임을 쿨하게 인정하지만 한편으로는 현수의 비일 취향이 즐겁해하면서 뚜닥대기는 하는데 또 서로의 덕질 기억들을 끄집어내면서 묘하게 공감대가 형성됩니다. 덕으로 입문하게 된 게 언제인가요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추억들을 나누게 되죠. 하지만 둘은 더 이상 아는 척 않기로 한 사이였죠. 현수는 마지막으로 악수를 건네고 자리를 뜨려고 합니다. 근데 그 덕민이요 현수가 내민 손을 꽉 쥐고는 놓아주지 않습니다. 과연 이 둘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오덕민은 현수에게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 걸까요? 이 작품은 이렇게 강현수와 오덕민, 일반인 코스프레인 두 오덕 남녀를 주인공으로 하는 러브 코미디입니다. 회사 동료들끼리의 러브 스토리도 볼 수 있겠는데요. 이 작품의 독특한 건 오덕, 다시 말해서 오타쿠 캐릭터들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리고 오타쿠로 불리는 이들의 모습이 비교적 세밀하게 묘사되고 있죠. 주인공뿐 아니라 조연인 시은의 경우도 평소에도 고딩 롤리타, 고슬롤이라고 부르죠. 예, 그 고딩 롤리타 룩을 즐겨 입는 등 독특한 복식을 즐겨 입는 코스튬 플레이어입니다. 그리고 작품은 이들을 이용해서 결과부터 말하자면 굉장히 영리한 방식으로 러버 스토리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뭔 얘기인고 하면요. 오타쿠의 연애담이라고는 소재 자체가 만들어낼 수 있는 여러 요소 가운데 위험성은 잘 비껴가고 재미는 10분 살려내고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작품 안에서 주인공인 현수는 일반인 코스프레를 열심히 강행하고 있습니다. 좋아하는 것을 드러내놓고는 하지 못하고 내가 좋아하는 게 부끄럽다면 세상 어떤 일이 당당한 건데? 라고 하면서 당당히 일상 속에서도 고스로리룩을 소화하고 있는 그 친구 시은이에게 부러움을 느낍니다. 사실 일반인 코스프레를 하는 까닭은요, 오타쿠에 관한 세간의 인식 때문이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현수는 만화와 애니메이션, 게임, 드라마를 좋아하는 걸 넘어서 2차 창작물, 2차 창작을 해서 책으로 묶어내기까지 하는 동인녀입니다. 그리고 BL을 좋아하고 어차피 사귈 것도 아니라고 하면서 회사 동료들까지 커플링을 시키면서 즐기고 있습니다. 예, 몰래요. 그리고 망상으로. 근데 사실 이런 일련의 오덕질에 관해서 세간의 시선이라고 하는 건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곱지만은 않습니다. 네. 사실 전 여기저기에 그이 작품을 자주 추천을 해왔는데요. 추천을 할 때마다 나오는 반응이라고 하는 게, 어우, 덕후 이야기야? 입니다. 아니 뭐 부제가 오덕후 이야기니까 틀린 건 아닌데 돌아오는 반응들을 볼 때면은 아 여전히 오타쿠 내지는 오덕후, 오덕, 덕후 이런 부류를 굉장히 뭔가 별차원적인 대상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안들 수가 없습니다. 제목에 그 오덕후라고 하는 게 들어간 시점부터 예 그런 순간부터 이러하니까 현수라고 하는 인물이 자기가 즐기는 대상에 관해서 철저히 숨기려고 하는 거는 자기 방어 차원이라고도 볼수 있긴 합니다. 뭐, 근데, 분명 편견이긴 합니다만, 그렇다고 저기 옆 나라의 그 오카타 토시오 아저씨처럼, 뭐, 일본 아저씨 때부터 내려오는 장인정신의 계승자! 라고 하든지, 아니면 뭐, 오타쿠 문화 산업이 일본에서 규모가 얼마나 큰데! 같은 이야기를 해봐야, 뭐, 제목을 보자마자 그 거부감을 느끼는 사람들한테, 그리 씨알이 먹힐 만한 이야기는 아니겠죠. 네. 실제로 그런 얘기가 뭐, 그나마 의미가 있는 시기도 애초에 지나갔고요. 오덕이니 덕후니 하는 표현쯤 되면은 이제 굉장히 캐주얼해졌습니다. 범위도 넓어지고요. 심지어 그 시사 잡지예요. 시사 잡지인 그 시사인에서 한창 연재됐던 그 덕후토피아라고 하는 코너가 있습니다. 그런 코너를 보세요. 거기서 얘기하는 덕후는 아이돌 가수를 좋아하는 사람들인 경우가 태반입니다. 밀떡이라든지 뭐 철떡이라든지 하는 표현 같은 게 적지 않게 쓰이는 경우도 많죠. 밀리터리 오덕이나 철도 오덕. 예, 철도 오덕. 그러니까 이미 오덕이나 덕후니 오덕이니 덕후니에서 덕질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대상이 만화나 애니메이션이나 게임의 범주를 훌쩍 넘어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어쨌든 이 표현에 거부감을 느끼는 경우는 많습니다. 뭐 원조격인 일본에서도 오타쿠가 나름대로 문화 현상의 주체로서 주목해 볼 만한 대상이 되고 재조명되고 그 문화의 파급 효과가 일정 이상임을 보여주고 있긴 합니다만 그 표현 자체에 멸칭에 가까운 해석이 자리하고 있음을 완전히 부인하기는 어렵습니다. 일본 쪽 신화 사전에서도 오타쿠를 찾아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다소 허구성 높은 세계관을 좋아하는 사람을 일컫는다라고 하는 말과 더불어서 특정 분야만을 파고들어서 그 외의 지식과 사회성이 부족한 사람을 말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해설이 달려 있기도 하죠.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여서 만화나 애니메이션을 지나치게 좋아한 나머지 다른 걸다 포기한 듯한 인상으로 다니는 일부가 오타쿠나 오덕의 표상처럼 비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까 언급했다시피 오타쿠, 오덕, 덕후 이런 표현 자체가 굉장히 적용 범위가 넓은 표현이 됐음에도 여전히 부정적인 인상이 있는 까닭은 말 그대로 부정적인 인상을 주는 사람들이 보여준 그 면모가 워낙에 유난히 강렬하기 때문입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아무리 뜻이 어떻네 뭐네 해도 오덕후라고 하면은 사람들 뇌리에선 뭐 여전히 화성인 바이러스에서 애니메이션 캐릭터 그려진 그 안는베개 일본어로 자키마쿠라라고 하죠. 그거 들고 나온 사람이 대표격으로 연상되는 거예요. 원래 제일 충격적인 게 제일 대표적인 이미지로 굳게 되어 있거든요. 어느 쪽이든 간에요. 모든 사회성을 포기하고 좋아하는 것만 좋아한다. 예, 캐릭터랑 혼인하겠다고 한다. 근데 못생겼다. 비호감이다. 그나마 최근에 데프콘씨라든지 심형탁씨 같이 뭐 연예인들 가운데에서 그 덕스러움을 숨기지 않으면서 나름대로 잘 활동하는 이들이 나오면서 아 저런 사람들도 있구나 정도까진 맞는데요. 그럼에도 어쨌든 그런 거죠. 외모와 옷은 포기한다. 수입은 오로지 좋아하는 것에만 투자한다. 현실의 이성한텐 관심이 없다. 안경 여드름 돼지 아니면은 안경 여드름 멸치. 아녀돼도는 아녀멸. 네. 부정적 이미지는 긍정적인 면을 압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엔 또 이런 게 있어요. 오타쿠라고 하면요. 이런 부정적인 인상에 하나가 더 붙습니다. 일빠. 일본 문화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그리고 좀더 나아가서 매국노 같은 이미지가 있죠. 이게 어우러지면요, 오타쿠, 오덕, 덕후에 관한 편견이 확실하게, 착실하게 완성됩니다. 뭐, 지금 이 방송을 진행하는 저만 해도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뭐, 딴 애는 칭찬을 한다고 하는 건데요. 예. 아유, 서찬이 씨는 오타쿠 아니죠? 혼인도 했고. 전 그럼 대놓고 그래요. 아유, 저 오덕 맞는데요. 그것도 진성. 에이, 그래도 찬이 씨는 뭐 그런 거 없죠. 왜? 화성인 바이러스에 나온 애가 들고 나왔던 그런 캐릭터 베개. 그럼 전 또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있는데요. 속은 안 채웠지만 있어요. 네. 인증샷 보여드릴까요? 아연실색해야 하는 표정 보는 것도 재밌는데요. 거기다 몇 개 덧붙여줍니다. 아이, 가슴 마우스 패드도 있는데요? 예, 지금은 이사할 때마다 귀찮아서 안 하긴 하는데, 피규어도 모았었고요. 일러스트 족자도 남부럽지 않게 있었는데요.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쯤 되면요, 말 잘못 꺼냈다 싶다라고 하는 표정이 떠있는 상대방을 보게 됩니다. 근데 거기다 대고 또 회심의 카운터펀치를 날립니다. 아이, 저는 안 해도 오덕이에요. 이 사람은 심지어 자기가 직접 아마추어 만화 회지도 그렸어요. 동인지 말이죠. 저희들이 직접 처음 만났던 데가 동인지 판매장이에요, 또. 동인지 판매자하고 구매자로 만났었어요. 그리고 같이 코스튬 플레이도 했었고요. 그러다가 가르치던 학생들한테도 발각되는 대참사도 겪었네요. 막, 이쯤 되면요, 이제 표정들이 완전히 어버버합니다. 말인즈, 오덕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정도의 편견에 늘 노출되어 있습니다. 개중 유난한 경우들이 이게 워낙에 파급력 크게 회자가 되다 보니까 더욱 그러하겠고, 그리고 보통이라고 하는 선에서 조금만 달라 보이면 묶어서 이상한 사람 취급하는 습성이 사회에 여태 남아있는 탓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만화나 애니메이션이나 게임 좋아하는 사람들이 하는 게 일반인 코스프레입니다. 일반인 코스프레이, 일코, 네.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덕심을 유지하고자 라고 하는 사람들이 특히나 이걸 잘합니다. 남성들보단 여성들이 좀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이런 거. 야, 아까 뭐라고 했나요? 외모나 옷차림 신경 안 쓰고 사회성도 없는 게 오타쿠야 라고 하는 인식이 있다고 했잖아요. 일코라고 하는 건요, 일반 코스프레라고 하는 건 결국 그런 편견을 비껴가기 위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섞여 있으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왜냐면 오타쿠스러운 마음, 이른바 덕심이라고 하는 건요, 인식해서 되는 게 아니라 어느 대상에 관해서 좋아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것 때문에 어쩔 줄 모를 만큼 빠져들고 대상을 즐기기 위한 방식으로 온 신경과 시야가 맞춰지는 것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증상만 보면은 마치 첫사랑의 마음하고 닮아있는데요. 많이 닮아있는데 그럼에도 겉에서 볼 때 달라 보이는 까닭은 그 대상이 만화나 애니메이션, 게임 속의 캐릭터이기 때문입니다. 내 애인이 화면에서 나오질 않아요. 내지는 첫 키스는 액정필름 맛. 그런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서 혀를 찰 사람들이 눈에 환하다면 안 들키고 하려고 하는 거죠. 네, 어차피 회사 다니고 애인 사귀고 적당한데 혼인해서 자기 자식 새끼 낳고 기르면서 늙어간다. 그런 굴레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애어른 할 거 없이 어차피 잔소리 어택이 들어오는 마당인데요. 심지어 그 벗어난 원인이 가상세계라고 하면은 재미없는 사람들한테는 어차피 이해가 아예 안 돼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랑 부대끼고 살아야 되니까 적당히 포장을 하는 겁니다. 일반 코스프레를 하는 오덕들은요, 그런 점에서 나름대로 호구지책을 잘 마련하고 있는 거예요. 어차피 사회성을 포기한 건 오덕이 아니라고 해도 욕먹는 거고요. 아, 이게 중요합니다. 그 사람들은요, 정확히는 오덕이라서 욕먹는 게 아니라 그냥 꼴보기가 싫어서, 남들 보기에 꼴보기가 싫어가지고 욕을 먹는 거거든요. 아니, 원빈이 만화 좋아해보세요. 그런 소리가 나오나. 그게 아니라고 해도 어차피 자기가 괜찮다라고 하는 사람한테는 당신은 그런 거 안 갖고 있죠? 라고 하는 질문을 선이라고 던지는 거고요. 알량하죠. 예, 딱 그런 겁니다. 어차피 그런 수준인 사회에서 적당히 맞춰가면서 자기 즐길 거리를 포기하지 않는 타협점이 일반인 코스프레입니다. 여기서 조금 더 나가면은 그냥 오덕인 걸 안 감추고 할 거 그냥 다 하면서 사회성도 드러내는 경우가 되겠죠. 이 경우 자기 취향을 밖으로 드러내면서 편견도 맞받아칠 정도의 멘탈을 보여줍니다. 요즘은 이런 경우도 좀 늘고 있죠. 네, 어차피 그런다고 오덕질 안 할 것도 아니고 숨겨가면서 해도 어차피 알 사람은 다 알 거고. 사실 작품 속의 오덕민이라고 하는 캐릭터는요, 자기 뭐 딱히 감추지도 않고 뭐 오덕이냐 물으면 그냥 쿨하게 인정하는 캐릭터입니다. 현수 친구인 희은이의 경우는 아예 고스로리 차림을 일상복으로 하고 다니고요. 아, 그 아가씨의 경우는 애인도 있죠. 네. 근데 일코를 하든 안 하든 오덕질에 관한 편견이라고 하는 거는 분명하게 상존하고 있습니다. 아예 사회성 없을 거야. 뭐 외모 별로일 거야. 옷도 후줄근할 거야. 집에 처박혀서 만화나 애니나 보고 게임이나 할 거야. 뭐 그 나이 먹고. 오타쿠의 형성 과정이나 뭐 문화적 배경 같은 걸 일일이 설명하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거니와 만화 애니메이션 게임에 관한 험담이야 뭐 그냥 무식한 이야기려니 치더라도 사회성에 관한 부분은 사실 이 편견 가운데서도 굉장히 많은 걸 만들어냅니다. 특히 뭐에 해당하냐면요. 연애요, 연애.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성 간의 일반적인 연애, 이른바 보통의 연애. 혼인이나 임신은 좀 나중에 얘기고요. 일단 연애 말입니다. 연애는요, 정말 사회성의 끝판왕이죠. 네, 정말 완전히 다른 남끼리 만나서 함께하자고 약속하는 거잖아요. 친구 이상의 감정으로 일정 이상의 호감을 지니고 말이죠. 심지어는 서로 몸을 섞을 만큼 친밀해질 가능성까지 내포한 그런 관계입니다. 뭐 이견이 좀 있을 수 있고 제가 뭐 프로이트 추종자도 아니긴 한데요. 전 연심이라고 하는 거에 성적인 요소가 끼치는 영향이 없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오덕이나 오타쿠에게 내려지기 십상인 그 사회성 없음이라고 하는 선고는요. 이런 종류의 관계가 불가능한 족속이라고 하는 판단을 근거로 합니다. 오덕, 덕후에 관한 세간의 불쾌감 가운데의 일부는요. 바로 이러한 지점들이 다 있습니다. 외모에 관한 불쾌감이야 뭐 매우 1차원적이니까 그렇다 치지만은 좀 더 나아가서 불쾌감의 원인을 찾으면요. 동성애자들을 향한 편견하고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뭐 이른바 섬리를 벗어난 자들 같은 거죠. 정상적이라고 하면은 마땅히 제때의 인성을 만나서 열심히 애를 생산해내야 할 터인데 그러질 않는다. 이런 것과 다를 게 없습니다. 나이가 들었는데 연애를 안 하면서 막 만화나 애니메이션이나 게임을 좋아한다라고 하는 것에 불쾌감을 느끼는 사람들은요. 단순히 애 같다고 욕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섭리를 부정한 대상을 향한 마땅한 질타라고 여기고 있는 겁니다. 어찌 보면요. 일베 애들이 국가와 자기를 일체화해서 나라의 안위에 해를 끼친다 여기는 대상들을 찾아다가 공격하고 다니는 거랑 딱히 다를 바 없는 꼴인데요. 편견치고는 굉장히 묵직하죠. 그래서 오덕을 작품의 소재로 삼는다라고 하는 것도 그렇지만 심지어 오덕의 연애라고 하면요. 애초에 그냥 소재가 독특한 애 내지는 오덕들 얘기네라고 웃어넘길 수 없는 그 무언가가 있습니다. 이 소재를 잘못 다루면요. 가상세계에 푹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회 부적응자들이 손붙잡고 사회로 나오는 개과천선 이야기. 아니면 뭐 뭔가 천사 같은 사람에게 구원받아가지고 빛의 세계로 나오게 되는 그런 이야기. 사회 부적응자끼리의 그 동물원 원숭이 교미쇼. 그런 분위기가 되게 마련이거든요. 한마디로 사회 부적응자라고 하는 전제는 일단 있는 거예요. 아니 실제로 그런 부류 사람들이 있고 분위기가 독특하고 부적응자 같은 행태를 보이는 걸 부정은 안 하는데요. 있어요 그런 부류들이. 실제로 그런 부류 사람들 때문에 저도 피곤한 경우가 있어요. 대화가 정말 잘 안 되니까요. 근데 오덕은 그렇게 몇 가지 특징으로 구분 지을 수 있을 만큼 명확한 집단이 아니거든요. 사람 수만큼 취향이 각기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로 분류될 수 있습니까? 이건 뭐 여성을 김치녀나 김여사로 규정하는 게 얼척없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이런 시선 안에는요. 오덕은 그냥 사람이 아니문이다. 네, 그냥 몹시 이질적인 어떤 무언가죠. 그냥 종이 다른 무언가예요. 그래서 오덕을 소재로 삼는 작품이 일정 이상 대중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선결 조건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오덕을 동등한 사람으로 다룰 것인가 입니다. 아무리 오덕의 특징들을 희화화한다 하더라도 동물원 원숭이로 만들지는 않을 것. 하물며 그들의 연애를 다룬다라고 하면 교미쇼로 만들지 말 것. 일본 만화 가운데선 바로 이 지점을 굉장히 잘 지켜서 개성있는 인물들로 창조해낸 작품이 바로 대학 오타쿠 동아리를 무대로 한 현시연이 있죠. 심지어 현시연 작가인 키오 시모쿠 씨는 이 작품의 패러렐 월드 격인 스파티드 플라워에서요. 현시연의 인물들과 매우 닮은 인물들을 그것도 원래 작품에선 상상도 안 갈 인물들을 부부로 만들어놓고 임신을 시켜놓은 상태로 이야기를 전개해서요. 꽤나 재밌는 양상을 만들어내고 있긴 합니다. 심지어 주요 소재가 성욕이니까 또 더 재밌습니다. 그리고 저는요. 이 현시연에 완전히 비견할 만하다라고 하기보다 한국의 오덕들을 매우 잘 묘사해낸 작품으로 바로 이 오덕후 이야기 보통 연애 다들 하고 계십니까?를 꼽을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시연이 오타쿠 그 자체에 관한 고찰이 돋보였다라고 하면요. 보통 연애 다들 하고 계십니까?는 정말 우리나라를 무대로 한 그 오덕 이야기를 매우 실제감 있게 그려내고 있다고 할 만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인물들 각자가 개성 있고 현실감 있는 인물로서 그려지고 있습니다. 현수가 연애를 안는 이유는요, 그저 2D 캐릭터만 좋아서 같이 단순하게 제시되고 있진 않죠. 사실 동인지까지 그린다라고 하는 건요, 오덕질 가운데서 사실 최상위 클래스의 열정과 노력과 비용을 쏟아야 되는 일인데요. 이 좋아서라고는 이유라기보다도 좋아하는 감정을 자기의 창작물을 팔아내므로써 남과 공유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매우 큰 만족감과 성취감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수는요, 자기 나름의 주체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식으로서 동인녀 생활을 하고 있는 셈이죠. 꼭 이를 위한 재원 마련 때문은, 그것 때문만은 아니겠습니다만, 회사 생활도 나름대로 충실히 해 나가면서요. 물론 현수는 자기가 보통의 연애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두려움을 계속 안고 있습니다. 물론 연애라고 하는 게 필요 조건이 아니라 충분 조건이니까 무조건 해야 되는데 못해서 자괴감을 느낀다 뭐 이런 건 아닙니다. 그저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고픈 자신이 마음속에서 아직 클 뿐입니다. 그런 현수의 앞에서 우연인 듯 우연 아닌 인연으로 그렇게 등장한 안경남 오덕민은 마치 사고처럼 사귀었다가 헤어졌고 그 이후 서로 어떤 종류의 인간인지를 알아차리게 되지만 그로 말미암아서 오히려 접점이 생깁니다. 그 사귀자라고 했을 때 우리 연애할래요? 라고 해서 사귀었을 때는 접점 자체가 없어가지고 뭐 심부름했었죠 서로. 근데 그로 말미암아서 오히려 접점이 생겨요. 서로 어떤 종류의 인간인지. 예, 물론 남자 오덕과 여자 오덕의 취향에는 매우 큰 거리가 있지만 왜 얼마 전에 일본에서 외국인 나가라고 하는 극우파 시위 앞에서 오타쿠들이 모여가지고 내건 펼침막에 이런 게 있었어요. 오타쿠 노 보더. 오타쿠에게 경계란 없다. 네. 오덕에게 경계란 없는 겁니다. 아니 농이 아니라 정말 그렇습니다. 취향차는 물론 취향차라고 하는 건 분명히 몹시 크지만 그걸 존중할 수 있어야 오덕이고요. 그래서 덕민이 정말 중요한 대사를 중간에 한번 날립니다. 이해가 안 될 뿐이지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라고요. 그 경계를 무효화시킨다라고 하는 상대는요, 오덕에게는 굉장히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체로 오덕이 아닌 사람들에게는 물론 같은 오덕인 이성에게조차도 이해 못 받기 마련인 게 오덕들의 딜레마거든요. 아닌 게 아니라 여성 오덕들의 경우 사람 간의 위상, 뭐 위치를 소재로 한 그 역할극을 만들어내는 데 주목한 끝에 실제 동성애는 아니긴 하지만은 남성과 남성 구도로 엮어낸 섹슈얼리티 판타지 장르, 이 BL이죠. BL을 탄생시켰고 남성 오덕들의 경우에는 미소녀의 온갖 구성 요소, 뭐 머리 모양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얼굴, 가슴 크기, 엉덩이 뭐 이런 거, 예, 액세서리라든지 뭐 그런 것들 그 구성 요소들의 취향을 적용해서 코드화시킨 그런 모해라고 하는 개념의 자극을 받습니다. 양쪽 모두 섹슈얼리티를 어느 정도 담보한 유사 연애 감정인데요. 이해받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한쪽에선 어떻게 여자 몸을 부위별로 나눠가면서 놀 수 있어? 변태! 그리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어떻게 남자끼리 붙여놓을 수 있어? 변태! 이런 마당이니까 아니 그러면 그게 변태 같은 거니까 그만두고 나를 사랑해! 라든지 아 이거 그만두고 저 사람을 사랑해야겠다 라고 가거나 어차피 글러먹었어 라고 하면서 땅이나 파거나 뭐 이렇게 가면 우스워질 텐데요. 이 작품은 그 지점에서 같은 수준의 주인공과 같은 수준의 이해는 못해도 나쁘다고는 생각 않는다 라고 말할 줄 아는 진성 오타쿠 진성 오덕을 배치해 놓습니다. 진짜 나라님도 구제 못한다라고 하는 건덕후예요. 또 심지어 그것도 제법 훈남. 아무리 봐도 작가분 취향인데 또 싶은데 안경남이죠. 이게 왜 그러냐면요, 다음 작품 남자 주인공도 키가 훤칠한 안경남이거든요. 미소년 같은 캐릭터는 위에로 조연급이고요. 자 어쨌거나 그러한 현수와 덕민 사이에는요 이렇게 접점이 생기고 현수를 향한 덕민의 마음이 드러나고 현수는 늘 망상 속에서 남남 커플링만 해온 마당에 뭐 눈앞에 다가온 연심 앞에서 당황해합니다. 재밌는 건 그 마음이 상대를 향한 연심으로 발전해 나가는 과정인데요. 덕심의 구동 원리라고 하는 게 현실에 적용되는 형태로 그려집니다. 자 여기 이게 포인트예요. 아까 제가 뭐라고 했나요? 덕심이라고 하는 게 인식해서 되는 게 아니라 어떤 대상에 어느 대상에 좋아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것 때문에 어쩔 줄 모를 만큼 빠져들고 대상을 즐기기 위한 방식으로 온 신경과 시야가 맞춰지는 것. 이것을 뜻한다고 했습니다. 그 레이더가 만화나 애니메이션이나 게임이 아니라 상대를 향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소위 말해서 덕통사고인 거죠. 네. 매우 알수 없는 타이밍으로, 매우 생뚱맞은 계기로, 하지만 강렬하게 말입니다. 오덕들에게 연애라고 하는 건요. 오덕임을 포기하고 탈덕함으로써, 덕이길 포기하는 거죠. 탈덕함으로써 또는 휴덕함으로써 가능해지는 게 아니라요. 덕으로서 덕스럽게 발현합니다. 여기서 조건이 있습니다. 그런 자신을 오롯이 인정하고 납득해주는 상대가 나타난다면 말입니다. 현수하고 덕민이 진짜로 연애를 시작하는 과정은 바로 이 점을 보여줍니다. 오덕은 탈덕해야 연애가 가능한 족속이 아니라 덕으로서 덕스러울 수 있게끔 해주는 상대를 만나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이 아닌 자여, 사람을 만나 사람이 되어라. 이게 아닙니다. 너를 오롯이 너로서 존재할 수 있게 해준 동료를 만나면 되느니라, 입니다. 저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이 작품을 굉장히 높게 치고 싶습니다. 사회 부적응자 갱생기가 아니라요, 서로가 각자 자신을 유지하면서, 그러면서 만나는 상대가 될수 있음을 그려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요, 양쪽 다 나름대로 사회인으로서요. 물론 조금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 언젠가 방송에서 다룰 작품인데요. 이 작품을 그린 한송이 작가의 그 차기작이죠. 김영자 북디끄의 어서 오세요. 이쪽이 감정선이나 심리 묘사 측면에선 한층 더 영리하고 농밀하게 전개됩니다. 보통 연애 다들 하고 계십니까? 라는 작품은요. 세 권이라고 하는 비교적 짧은 분량 안에서 하고픈 얘기가 좀 많았던 게 아닐까 싶은 부분도 없지 않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이 작품은요. 그저 독특한 컨셉이 아니라 사실은 정말 쉽지 않았을 소재를 들고 개그 감각과 소재 활용의 균형감을 자랑하면서 나름의 전개를 진행시켜 나갑니다. 결국은 뭐 남녀 간의 러브스토리라고 하는 점에선 뻔할 수도 있는데요. 이 바닥에 불문율이죠. 취향입니다. 존중해 주시죠. 이거를 철저하게 인물관계 안에서 관철해 나가면서 오덕스러운 대사하고 설정들을 잘 버무려내고 있습니다. 오덕 소양이 있는 분이라고 하면 정말 바닥을 구를 만한 대사들도 많은데요. 오덕이 아닌 분들이라고 하면은 그와 함께 상대 또는 남의 취향에 관해서 생각해 볼 만한 거리를 제공하고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는 이 작품 보면서 내내 저 자신이 떠오를 수밖에 없었는데요. 앞서도 말했지만 저희 부부 자체가 진성 오덕하고 동인여 조합입니다. 네. 아내는 제 첫인상이 최악이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덕통사고를 당하는 바람에, 아내한테 덕통사고를 당하는 바람에 연애를 시작하게 됐었고, 결국 혼인까지 하게 됐습니다. 혼인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면요, 저야말로 작품 속 주인공인 현수처럼 연애를 생각하지 않는 건 아니었어도, 저 자신이 하려고 하는 일에 시간을 쓰는 것만으로도 벅찼던 20대를 보냈거든요. 저야말로 20대 말까지 그러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참, 이 작품 얘기가 남 얘기 같지가 않더라고요. 둘다 오덕이고 심지어 아내가 동인지를 그리던 사람이고 BL을 좋아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작품을 꽤나 이입이 될 수밖에 없더랍니다. 그런 저희 부부가 둘다 입을 모아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덕은 덕끼리 만나는 쪽이 행복하다. 아니면 한쪽이 덕이 아니라도 덕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면 괜찮습니다. 놀랍게도 그게 안 되는 경우가 정말 많더라고요. 뭐 게임 개발자인데 혼인을 하고 나니까 집에서 좋아하는 게임을 못하게 해서 회사에 나와서 게임을 하게 되더라. 예? 아내가 만화 보는 걸 이해 못하더라. 등등 말입니다. 연애는 충분 조건이지 필수 조건은 아니니까, 뭐, 제가 연애를 하십시오, 여러분. 뭐, 이렇게는 말하지 않나요, 당연히. 그런데, 현수처럼, 내가 보통의 연애를 할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렇게 답하고는 싶습니다. 그럴 수 있는 상대를 만나면 됩니다. 라고요. 조금은 늦어도 괜찮습니다. 네. 야담인데요. 아내가 만화 동아리 출신이었는데, 그 동아리에는 동아리 내에서 혼인 못하면 평생 솔로다라고 하는 저주 아닌 저주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덕은 덕끼리 혼인해야 된다라고 하는 뜻이었다던데, 실제로 동아리 내에서 혼인한 사례도 많았다고 합니다. 믿거나 말거나 일지도요. 자, 오늘은 이렇게 보통 연애에 다들 하고 계십니까?를 소개해봤습니다. 덕심과 현실의 연심이 무슨 병립할 수 없는 무언가가 아님을 보여주는 작품이었고요. 오덕이 아니라도 재미난 러브 코미디로 읽기 딱 좋은 작품이니까 즐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책은 현재 교보문고하고 인터파크 정도에서 구할 수 있고 다른 곳에선 뭐 이북으로 좀 더 저렴하게 세트로 구입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요, 이 작품 속 배경의 한양문고라든지 뭐 지금은 없어진 쌍파울로를 비롯해서 홍대 쪽의 만화 명소들이 이렇게 등장하는 게 정말 반가웠습니다. 만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면은 알게 모르게 다들 뭐 이런 장소들에서 위안을 받곤 했죠. 코믹 팩토리라고 하는 이름으로 등장하는 그 만화 행사 모습도 한때 동인지를 거의 꾸러미로 사들고 다녔던 입장에서 참 반가운 모습이었습니다. 어떤 대상을 좋아하는 마음 하나만으로도 온 힘을 다하던 사람들의 모습이 가끔 떠오릅니다. 하지만 그 마음만으로도 100% 출력을 내지 않아도 좋아하는 걸 좋아할 수 있다는 사실 이 작품이 알려주네요. 네, 그런 점에서 정말 반갑고 즐거웠습니다. 작품이 남겨주는 최고의 교훈이자 주제를 다시 한번 읊으면서 오늘 이 시간 마칠까 합니다. 취향입니다. 존중해 주시죠. 모두 망골망골한 한 주 보내십시오. 사찬이었습니다.